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벽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간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들줄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임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베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예, 오늘 그 본문에는 이 롤러코스터 같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삼손의 그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런 그 영적인 상태는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혼탁한 영적인 상태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손이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 된 이유는 바로 그 이방 여인들을 그 사랑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나실인 택한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어제 본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삼손은 그 죽음과 같은 갈증으로부터 그 샘물이 터지는 엔학고래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곧바로 그 가사 지방의 여인 기생에게로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여인에게로 들어가서 다시금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다시 육신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사라는 지방은 이스라엘의 그 최남단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삼손이 그곳까지 내려갈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곳에 그 아리따운 기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까지 찾아갔는데 이것은 단적으로 이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삼손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가사 지방에 뭐 가는 곳곳마다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혔으면 가는 곳곳마다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이 가사 지방의 사람들에게 힘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 문짝과 또 문설주, 문빗장을 떼어서 그것을 들고 헤브란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이 자신의 힘이 얼마나 세다, 크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너희들이 감히 내가 누구인데 나를 치러 오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힘을 허락을 하셨는데 그 힘을 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괜히 그 힘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런 힘을 허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힘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방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삼손은 그의 힘을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힘을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와 능력을 삼손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힘과 은사를 어비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와 허락을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잘남을 나타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요, 그 은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잘 섬기고 또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간혹 가다 성도님들께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쭙게 되면 저는 받은 은사가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이웃들과 우리 지체들, 교회의 지체들을 잘 돌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요, 그 은사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찾아서 잘 개발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하면 잘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롭게 하고 성도님들을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마태복음 10장 45절은 이 마태복음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자기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기 자신의 헌신하고 희생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이 섬김의 삶들을 또 나눔의 삶들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하루하루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섬김을 우리도 섬기고 또 그 나눔을 우리도 나눌 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더욱더 잘 사용되게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죠? 우리의 은사는 발견될 것이고 잘 개발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모습이지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찾아가고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삼손의 삶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국은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으로 인해서 삼손은 그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습니다. 가사에서 기생 여인에게 들어가고 나서 또 얼마 지나고 나서 곧바로 삼손은 드릴라라는 그런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드릴라는 마음속에 흑심이 있었던 여자였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매수당해서 이 삼손을 그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주려고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몇 번의 유혹을 통해서 삼손의 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삼손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했죠. 몇 차례의 그런 그 위기가 있었지만 삼손은 기지를 발휘해서 또 거짓말을 통해서 이 여인의 유혹을 넘어갑니다.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뻔히 보이는 그런 그 유혹의 현장 속에 삼손이 있었는데 삼손도 그것을 알고서 거짓말을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왜 그 여인과 계속해서 함께 있었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뭐 그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 아마 감각이 마비가 되는 것 같고 눈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그렇게 다가오면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것을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삼손이란 그 이름의 뜻이요, 작은 태양이다라는 뜻이래요. 그렇죠? 이 드릴라라는 여인의 뜻은 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과 밤이 같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같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삼손이 이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 어둠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잃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삼손은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 빛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삼손은 이 반복되는 죄를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여인을 멀리해야 됐고요. 독주를 멀리해야 됐고요. 또 그 몸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의 삶은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그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윈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요, 사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 함께 같이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해 주고 있다라는 것. 우리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영적인 삶이 좀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영적인 삶이 지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삼손처럼 오르락 내리락하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뜻대로 산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또 내 이기적인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런 느낌이 든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고 경고이죠. 그럴 때 우리는 유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갈 때만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담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손의 삶의 모습이 간절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하운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의 리더십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너무도 멀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하나님 선량한 사람들 또 믿는 자들을 기억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탈레반의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아직까지도 탈출하지 못한 하나님 소수의 믿는 자들과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땅을 잘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땅에 정말 그리스도인들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그 교회를 세워주시며 하나님 영적으로 강건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저희 승리할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